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면 꽤나 귀엽고 동화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예쁜 배, 창문 밖으로 막 기린이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입에 딱 물고 날아오는 아주 평화롭고 희망적인 그림 말입니다. 약간 아이들 방에 놓여있는 파스텔톤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요. 그 동화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이 고대 텍스트를 마주할 때 겪는 뭐랄까 가장 큰 착시현상 중 하나거든요.
착시현상이요?
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홍수기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파괴적이고 또 인간 본성의 그 가장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대한 재난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동물원 배가 절대 아니라 철저한 심판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밀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텍스트의 표면적인 귀여움을 싹 걷어내고 고대 근동의 역사나 언어, 신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 깊은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네, 진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심층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거대한 대홍수 사건의 진짜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그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구인지 파헤쳐볼 겁니다.
네. 그리고 고대 바빌론 신화와의 그 묘한 교차점 속에서 성경 텍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진실은 또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상상하는 재난의 스케일 자체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노아의 방주하면 그냥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이것만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냥 한 달 남짓한 심한 장마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텍스트의 명시된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새삼 엄청 놀랐거든요. 창세기 7장이랑 8장 기록을 꼼꼼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네, 날짜가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배에서 그 방주에서 나오는 날짜가 다음에 2월 27일이더라고요.
네. 고대인들이 태양력을 썼는지 태음력을 썼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은 본질적으로 딱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이요? 와, 진짜 엄청난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 40일 오고 끝난 게 아니라 온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긴 채로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 캄캄하고 거대한 배 안에서 짐승들이랑 같이 표류해야 했다는 뜻이거든요.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네.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지구적 규모의 전면적인 리셋이었던 셈이죠.
1년이 넘는 끔찍한 고립이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인류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토록 철저하고 극단적인 포맷 버튼을 눌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아주 서늘할 정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누이 박사님은 당시 인간의 악함을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5가지의 아주 입체적이고 절망적인 특성으로 분석을 하시거든요.
5가지 특성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강렬함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죄악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득 찼다고 기록하죠.
빈 어드백이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성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폭력이나 범죄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계획의 뿌리 자체가 이미 썩어 있었다는 거죠.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속 깊은 곳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어서 세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예외적으로 뭐 선한 상상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 머리로 그리는 모든 상상이 다 악을 향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네. 그런데 네 번째 특성인 배타성이 그 숨막힘을 더 증폭시킵니다. 선이랑 악이 막 섞여서 내면에서 갈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선한 것은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악할 뿐이었다고 하거든요.
오직 악하기만 했다고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 지속성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종일토록 끊임없이 악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5가지 특성을 종합해 보면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뭐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후천적으로 배운 그런 나쁜 습관 수준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비유하자면요, 인간이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에 태생적으로 쫙 깔려있는 선천적인 소프트웨어 버그에 가깝다는 겁니다. 애초에 시스템의 코어 자체가 치명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백신 프로그램 돌리거나 패치 업데이트 몇 번 하는 걸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시스템의 붕괴 상태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는 인류 전체가 스스로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심판이라는 형태의 거대한 개입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통지불능의 타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창세기 6장 도입부에 딱 등장하거든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이라는 고대 거인들을 낳았다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외계인이다 뭐다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던데 학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보나요?
가장 극단적인 비평학자들은 이걸 그냥 신화적 접근으로 봅니다.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여러 전설들을 그냥 짜깁기 했다는 거죠.
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요?
네네, 맞아요. 신적인 존재나 요정들이 아름다운 인간 여성이랑 사랑에 빠져서 초인적인 반인 반신을 낳았다, 뭐 이런 판타지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텍스트를 명백하게 어떤 역사적인 문맥 속에 떡하니 배치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옛날 옛적에 이런 식의 판타지로 보기에는 족보나 연대기가 너무 촘촘하게 맞물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현대까지 꽤 오랫동안 힘을 얻어온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사설입니다.
아, 천사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그 시각이죠?
맞습니다. 유다서 6장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육체를 가진 인간 여성이랑 물리적인 결합을 맺었다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선을 넘어서 인간 여성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심판의 철퇴는 천사들 머리 위로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6장 3절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켜버리십니다. 죄는 천사가 되었는데 벌은 인간이 받는다. 이건 신의 공의라는 성경의 대원칙이랑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게다가 신약에서 예수님도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고요.
맞아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제기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죠. 그래서 윌리엄 헨리 그린 같은 학자들도 천사가 성적인 결합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고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랑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다서에 나오는 그 천사 이야기 역시요.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여성을 취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한이나 영역을 벗어난 영적인 타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럼 신화적 존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면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세스 족보설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해석 말이죠.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해석일 겁니다. 경건한 혈통의 남자들이 신앙을 헌신적처럼 버리고 그 불경건한 가인 가문 여성들의 외모에 혹해서 주도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 뭐 이런 시각이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혼합 결혼이 세상을 타락시켰다는 도덕적인 교훈이네요.
네. 그런데 바모이 박사님의 자료를 통해서 언어학적 현미경을 들이대보면요. 이 해석 역시 아주 심각한 구멍이 발견됩니다.
언어학적 현미경이요. 어떤 구멍이죠?
히브리어로 인류나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하 아담이거든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아담은 명백하게 가인과 셋의 후손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인류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네. 인류 전체가 번성했다는 건 문맥상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세스 족보설을 주장하려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절에 사람의 딸들에서 이 하아담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인류 전체가 아닌 오직 가인의 후손만을 지칭하는 걸로 의미를 팍 축소시켜서 억지로 우겨 넣어야 합니다.
아, 1절에서는 전체 인류였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가인 가문만 뜻한다고요?
네. 바로 앞 문장에서는 전체 인류를 뜻하던 단어가 딱 한 문장 뒤에서는 갑자기 특정 가문만을 뜻하게 된다는 건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어색하고 무리한 논리입니다.
와, 그건 진짜 어색하네요. 마치 제가 오늘 극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딸들은 팝콘을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서 두 번째 사람들은 갑자기 특정 성실을 가진 사람들만 의미한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죠.
게다가 저는 이 세스 족보설을 들을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가 다른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도대체 왜 그 자식들이 네피림이나 귀보림, 그러니까 명성 있는 거인 용사들이라는 초인적인 돌연변이 전사들로 태어나는 거죠? 국제결혼이나 타종교인과의 결합이 거인족을 만들어낸다는 건 생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모순들을 단번에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시각인 신성한 왕권설입니다.
신성한 왕권설이요?
네. 이 관점은 텍스트를 고대 근동의 실제 역사랑 문화적 맥락 속으로 딱 가져오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 맞아요. 신격화를 했죠.
수메르나 히타이트 문명에서도 권력을 쥔 왕들은 항상 자신들을 일반 평민이랑 구분짓기 위해서 신들의 아들로 신격화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 복수형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나 특정 가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과 동급으로 여겼던 홍수 이전 시대의 고대 폭군들, 즉 절대 권력을 준 왕이나 거대 군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을 자처한 고대의 거대 권력자들. 와, 그럼 이 폭군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는 그 구절은요. 단순히 그냥 눈이 높아서 예쁜 여자를 골라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겠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 전치사 민행용법을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여러 명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몇 명을 골랐다, 이런 부분적인 의미로 해석들을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읽히죠.
하지만 바노이 박사님은 이걸 설명적 의미로 분석을 하십니다. 즉, 자신들의 눈에 드는 여성이라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싹쓸이하듯이 모두 아내로 취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일부다 처제를 무력으로 밀어붙인 거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아주 현대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들은 고대의 거대한 마피아 보스나 아주 무자비한 카르텔의 수작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자신들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약한 사람들의 아내와 딸들을 닥치는 대로 다 빼앗고 거대한 하렘을 구축한 거잖아요.
네, 철저한 약육강식의 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자비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폭력적인 무사계급, 즉 깡패 같은 거인 전사들인 네피림과 기보림이 된 거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다 이렇게 한탄하신 구절이 이제야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집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수준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구조적이고 끔찍한 성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이 세상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류 전체를 지워버려야만 했던 극단적 심판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지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 극심한 폭력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아,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자, 이렇게 텍스트 내부의 미스터리가 풀렸다면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서 이 사건의 역사적 실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역사적 실체라.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족구만 가지고 연도를 계산해보면요. 대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기간이 불과 292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고고학적 상식으로 볼 때 명백한 공백이 있어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네, 연대를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콕 집어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족보가 축약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은 이 홍수를 단순한 비유나 교훈적인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에 있었던 거대한 재난으로 아주 분명하게 취급을 하죠.
네, 분명 역사적 사실로 언급을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증거는 이스라엘 밖에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역을 발굴해보면요. 이 대홍수의 기억이 그들의 점토판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거든요.
아, 그 바빌론의 신화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우트나피시팀이 등장하는 바빌론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지우스드라가 주인공인 수메르 버선, 그리고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까지. 이 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기록이랑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뼈대가 똑같습니다.
뼈대가 어떻게 똑같은데요?
신들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고요. 한 사람에게 미리 재난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죠.
네네.
그 배는 다층 구조되어 있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배를 타서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끈다고 배가 산꼭대기에 딱 머물면 밖의 상황을 알기 위해 새를 날려보내고요. 마침내 땅에 내린 생존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총 8가지의 뼈대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잠깐만요. 대홍수결이, 사전경고, 다층 구조의 배, 산꼭대기에 정박하고, 새를 날려보내고, 마지막 제사까지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디테일이 너무 똑같은데요?
너무 똑같죠.
만약 현대의 소설가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당장 표절로 고소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쪽의 웅장한 신화에 압도당해서 슬쩍 주인공 이름만 노아로 바꾸고 가져다 베낀 거 아닐까요?
표면적인 뼈대만 보면 누구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 아시죠? 진실은 두 이야기 사이의 차이점을 깊게 들여다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차이점이요?
네. 바빌론의 배랑 창세기의 배, 그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진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묘사된 바빌론의 배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규빗입니다. 즉, 완벽한 정육면체, 큐브 구조예요.
정육면체라고요?
네. 내부가 6개의 갑판이랑 9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죠. 심지어 베로스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또 다른 바빌론 버전을 보면요. 배의 길이가 무려 3,000피트, 너비가 1,200피트에 달합니다.
대재앙 한가운데에 그냥 깍두기 같은 주사위 모양의 나무 상자가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파도를 가르고 나아갈 유선형 구조도 아니고 중심을 잡아줄 형태도 아니니까 한 번만 큰 파도를 툭 맞아도 이리저리 뒹굴고 빙글빙글 돌았을 겁니다.
네, 배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겠죠.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나 동물들은 마치 거대한 믹서기에 들어간 것처럼 다 박살이 났을걸요. 게다가 3,000피트짜리 배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하중을 아득히 초과한 완전 비현실적인 크기잖아요. 이건 진짜 항해나 유체역학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엄청나게 크고 신비로운 모양이라고 상상해서 막 써내려간 판타지 신화의 극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어떨까요? 3층 구조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수치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1규빗을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인 약 18인치로 계산을 해보면요. 방주는 길이가 약 450피트, 너비가 75피트, 높이가 45피트가 됩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대략 137미터 정도 되는 거죠. 배수량으로 따지면 무려 4만 3천 톤급의 거대한 바지선 형태입니다.
450피트면 축구장보다기는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을 딱 계산해보면 정확히 30대 5대 3이 나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숫자죠.
놀랍게도 이 비율이요, 현대 조선업에서 거대한 화물선이나 유조선을 만들 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가 전복되지 않고 보건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이른바 황금 비율이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두 가지의 대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항해는커녕 물에 뜨자마자 뒹굴어버릴 비현실적인 주사위 모양을 묘사한 바빌론의 텍스트랑 현대 역학으로 봐도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말이 되는 안정적인 비율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텍스트. 과연 두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거대한 지구적 재난을 왜곡 없이 사실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원형일까요?
이건 진짜 너무 명백하네요. 성경의 기록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원형인 거고요. 정육면체의 배가 등장하는 바빌론 신화는 그 역사적 기억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다가 종교적인 웅장함을 더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과장과 변형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훨씬 논리적입니다.
맞습니다. 고대 사회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대홍수라는 공통된 기억, 그리고 그 기억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성경 텍스트만의 구조적 현실성과 언어적 디테일.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텍스트가 단순한 표절 신화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정보가 과잉되어서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고대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통해 깊이 파고든 것처럼요. 노아의 방주는 그저 주일학교 동화책에 나오는 귀여운 동물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기록이죠.
맞아요. 고대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성,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 그리고 놀라운 역사적 사실성을 촘촘하게 엮어낸 치밀한 문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다양한 소스를 접할 때 그저 표면적인 글자만 대충 훑고 지나간다면 바빌론의 신화랑 성경을 그저 비슷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텍스트 뒤에 숨겨진 시대적 맥락과 언어적 단서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판적 사고를 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큰 아하 모멘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바빌론 신화를 보면요. 그들의 신들이 홍수를 내린 이유는 그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번성해서 귀찮고 짜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을 그저 자연의 변덕이나 신들의 우연한 기분 변화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큐브 모양의 배를 짓게 했고요.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은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도덕적 타락과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심판하셨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역학 구조를 가진 방주를 지시하셨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비네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거대한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빌론 사람들처럼 그저 아, 이건 자연의 변덕이나 우연한 사고야 라고 가볍게 치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대 히브리인들처럼 우리 사회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도덕적 결함이나 폭력성을 직시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배운 고대의 지혜를 여러분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에게 똑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분석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관점이 열렸기를 바랍니다.